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9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저는 현재 드림교회에서 1청년부를 담당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1청년부 아이들이 저를 보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웃으시는 분들은 아마 뭔지 아시는 것 같고, 저를 보면 살을 빼라, 그리고 전사님 빨리 결혼하세요라는 말을 저를 보면 가장 많이 합니다. 저 뒤에 앉아있는 저희 1청년부 회장인 재영이가 얼마 전에 한 3시간 동안 저에게 저는 그렇게 하면 결혼 못합니다.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등등 이런 이야기를 했고, 또 앞에 계신 우리 부감지사님께서도 살을 빼야 합니다. 결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권사님들도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고, 저희 목사님도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말을 듣다가 문득 생각난 게, 이제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저를 가족같이 생각하시고 저도 가족같이 느껴지는 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두 가지는 저희 엄마가 저한테 가장 많이 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옆자리에 계시는, 앞에 계시는, 뒤에 계시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진정한 가족임을 깨닫고 감사하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요즘 제가 처음에는 좀 좋은 얘기를 했지만 조금 나쁜 얘기를 하면, 요즘 부쩍 기독교가 세상에게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봤습니다. 이런 때는 당연히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더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쭉 살펴보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비판받는 대상은 누구일까라는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판받는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생각에 쭉 살펴봤습니다. 여러 가지 비판받는 대상들이 있겠지만 저는 바리새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서 늘 부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을 의심하고 예수님이 하는 사역 가운데 딴지를 걸고 따라다니면서 늘 곤란한 질문들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혼나기도 하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외면당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2000년 뒤인 2021년 지금까지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설교들에서 늘 바리새인이 언급되죠. 아마 모든 성도님들이 많은 설교에서 다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당시 유대사회에서 가장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는 세 개의 단체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다른 두 단체는 사두개파와 에센네파입니다. 이 바리새파는 종교와 정치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는 그 당시 사회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주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당시 모든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직종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이스라엘법에 대해 엄격하게 준수했습니다. 구전으로 전해지는 토라를 잘 지키는 것으로 그 당시 사회에서도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특히 그들은 성전에서 제사장들에게만 적용되었던 정결법을 스스로 지키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런 정결법에 관한 그들의 관심은 식탁 교제로 이어졌는데 그들은 식탁 교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을 두 가지 부류로 나누게 했습니다. 한쪽은 땅의 사람이라고 불렀는데 정결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과는 함께 식사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정결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부르면서 함께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에 잘 나타납니다. 16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왜 세리와 죄인과 식사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대 신학의 흐름에서 율법주의를 많이 비판하기 시작하면서 바리새인들은 늘 그 율법주의의 대표격으로 비판을 받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39절에서 비유로 말씀하신 맹인 또한 바리새인으로 대표되는 서기관들과 장로들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핍박할 대상으로 지목했던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왜 그들을 맹인으로 비교했을까요? 사복음서를 잘 살펴보시면 예수님이 왜 그들을 맹인으로 비유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장면에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론부터 쉽게 이야기하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18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앞선 마가복음 6장에서 제자들은 부족한 음식으로도 터무니없이 적은 음식으로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수천에 이르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음식을 직접 나누어 주기까지 했습니다. 당연히 그런 비슷한 상황이 또 일어나면 제자들은 걱정하지 않아야겠죠.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수천의 사람을 배불리 먹이신 예수님의 능력을 그들은 직접 보고 함께 했습니다. 또 비슷한 상황이 오면 그들은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그러한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신데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8장 2절과 3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현 상황에 대해서 묻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앞에서 내가 능력을 보여주었으니까 제자들이 걱정하지 않겠지? 제자들이 나를 믿고 의지하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들에게 물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그러한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여전히 먹을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답답하시죠? 네, 바보 같지 않습니까? 바로 앞에서 그것을 경험해 놓고서는 그런 믿음이 없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맹인은 단순히 바리새인들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맹인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눈앞에 있음에도 메시아임을 알지 못하고 의심하고 심지어 죽이라고까지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이미 예수님의 능력을 함께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걱정 근심이 가득한 제자들의 행동이 바로 맹인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맹인은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냐고 물어보시죠. 예수님은 성경에서 종종 너무나 당연한 것들을 우리에게 질문 형식으로 말씀하곤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생각해보게 하시는 말씀이시죠. 예수님 너무나 당연한 말씀을 또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너무나 당연한 대답 아닙니까? 당연히 빠지겠죠. 이 말씀은 곧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을 이끌 수 없다, 인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진리가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이끌면 같이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이 들었을 말 중에 하나가 지금 뭐 다음 세대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미래가 걱정이다. 뭐 한국 교회가 위기다. 이런 말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왜 다음 세대가 무너져가고 있고 한국 교회가 위기이겠습니까?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문제입니까? 성경이 문제입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것처럼 지금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가 구덩이에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른인 우리가, 믿음의 선배이고 교회의 선배인 우리가 다음 세대를 제대로 인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맹인 같았기 때문에, 맹인된 채로 그들을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부정적으로 많이 언급되었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연히 그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웠겠죠. 많이 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제자들은,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눈을 뜨지 않으면, 우리가 진리의 눈을 뜨지 않으면 언제까지나 다음 세대를 잘못 이끌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너는 누굴 닮아서 이렇게 말썽이니? 이런 말 성도님들도 많이 하시고 많이 듣기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저희 부모님에게 많이 들었습니다. 넌 누굴 닮아서 그 모양이냐? 누굴 닮았겠습니까? 제가? 엄마 아빠를 닮았겠죠? 성도님들의 자녀들도 성도님들을 닮았을 것입니다. 왜 어렸을 때는 교회를 잘 다녔는데 나이가 드니까 안 다니니? 사춘기 탓이 아닙니다. 세상 탓이 아닙니다.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참 스승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일청년부 사역자니까 요즘 젊은 세대를 조금 변호하자면 우리 부모 세대보다, 부모님 세대보다 학교에서 공부해야 되는 양이 3배가 넘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자격증 공부까지 하고 취업 준비까지 하면 훨씬 많은 양을 공부합니다. 학교에 머무는 시간이 15시간, 18시간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취업하기도 너무나 힘든 세상입니다. 예전에는 뭐 할 거 없으면, 뭐 잘하는 거 없으면 공무원 해라 이런 말이 있지만 지금은 뭐 20대 1, 50대 1, 70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 겨우겨우 되는 것이 공무원인 세상입니다. 그리고 유혹도 너무나 많습니다. 옛날에는 핸드폰이 없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핸드폰 하지 말라 이런 말 안 해도 됐지만 지금은 다 주머니에 핸드폰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도 다 있습니다. 있는데 안 하는 게 성도님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없으면 안 하기 쉬운데, 그렇죠? 있는데 안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컴퓨터 게임 하지 마라. 밖에서 놀지 마라. 그 재밌는 것을 안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요즘 세대들은 그런 힘든 환경 속에서 수많은 유혹과 싸우면서 신앙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의지가 부족해서, 세상이 악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바리새인이 될지, 비록 이방인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이 될지, 정말 우리는 이 두 가지 상황 가운데 진지하게 잘 생각하고 고민해 봐야 합니다. 나는 교회 다니니까 당연히 바리새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나는 아니야. 나 말고 내 옆에 누구야? 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에 더 가까울지도 모릅니다.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한국교회는 갈수록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모태신앙이고 기독교 가정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교회를 다녔고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 스스로 성경에 대해, 교회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고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더 믿고 세상과 교회를 나누어서 잘 생각하죠. 딱 바리새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더 위기의식을 가지고 고민해봐야 합니다. 내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아야 내 자식들도, 내 가정도, 내 친구들도, 내 이웃도, 그리고 우리 교회도 구덩이로 인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41절에서 42절에 우리가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41절에서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현재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우리가 보통 남을 정죄하는 자신의 잘못을 먼저 보라는 뜻에서 많이 사용하는 말입니다. 물론 그 뜻도 맞지만 오늘 제가 쭉 설명했던 맹인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본다면 더 크고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으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눈에 티와 들보는 단순히 잘못이나 죄의 문제를 넘어서서 제대로 믿지 못하는 우리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먼저 온전히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내 형제에게, 내 가정에게, 내 이웃에게 믿음을 전할 수 있고 다음 세대들을 제대로 이끌 수 있고 인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바리새인인지 아닌지, 내가 지금 온전히 주님을 믿고 있는지 아닌지, 내가 그들처럼 성경에서 수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들처럼 믿고 있진 않는지, 내가 평생에 걸쳐서 경험하고 듣고 배워왔던 것들 때문에 내가 무뎌지고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때문에 진리를, 믿음을,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닌지 우리는 우리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 후에야 다음 세대들을, 내 이웃을 이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43절과 45절을 이번에 제가 읽겠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못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위기이고 다음 세대가 위기인 것은 우리 한국 교회가 문제이고 우리 어른 세대가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40절 말씀에 더욱더 집중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그의 제자들은 선생이 맹인이기 때문에 제자들도 맹인일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도 아니고 100년, 200년 된 전통 있는 교회도 아닙니다. 능력 있고 유능한 목사도 아닙니다. 조회수가 높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설교 영상도 찬양 영상도 아닙니다. 화려한 조명과 분위기와 음향도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제대로 걷게 하시고 제대로 살게 하시는 분은,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따를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우리의 스승은 예수님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40절을 살펴볼 때 세 가지의 경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39절과 40절에서 말하는 제자와 선생은 첫째는 예수님과 제자들입니다.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나와 예수님. 그리고 두 번째는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나와 세상 사람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제자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그 세상 사람들의 제자들. 이 모든 관계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관계이든, 어떤 스승과 어떤 제자이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야지만이 우리가 참 스승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두 사람이 길을 가면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6절에서 길을 가던 두 사람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들은 눈앞에 예수님을 두고도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육체의 눈으로는 눈앞에 예수님을 볼 수 있었지만 진정한 눈이, 믿음의 눈이 가려져서 눈앞에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30절과 31절에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다니. 그들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눈이 밝아졌고 그제서야 눈앞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임을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보지 못함을 깨닫고 낮아짐으로 주님께 나아가야지만이 우리가 바리새인이 되지 않는 길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눈뜨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십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뒤로 오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줄서기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뒤에 줄을 잘 서면 됩니다. 세상에 그 어떤 줄보다 든든하고 능력이 있는 줄입니다. 예수님의 줄에 서야지만이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자녀들도, 내 이웃들도, 내 교회도 쭉 그 줄에 서야지만이 구덩이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운전을 하신 성도님들은 그런 생각 다들 해보시지 않습니까? 내가 가는 차선이 느리게 가는 것 같고 내 옆에 있는 차선이 빠르게 가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옆 차선으로 가면 그제서야 내가 원래 있던 차선이 느리게 가는 것 같고, 그런 생각 다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 있는 줄이 늦게 주는 것 같고 옆에 줄이 빠르게 가는 것 같고, 내가 예수님의 줄에 섰을 때 그 줄이 혹시 느리게 가는 것 같이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만 믿고 주님 뒤에 딱 달라붙어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줄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